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몇 분과 카톡으로 나누기도 했지만은 오늘 설교 내용의 키워드는 출발은 지난 애쉬 웬즈데이에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애쉬는 재이죠, 재. 우리 성경에는 더스트, 진토, 티끌, 재와 먼지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의 논리적으로 여건, 개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발상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책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쭉 가면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아니고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로 제가 잡아서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순서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가 순서로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근데 열왕기 하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기록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는 그 설교를 이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프레임이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있는 이 프레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는 우주적인 이야기 같고 역대기, 제가 열왕기를 했습니까?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은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니까 이게 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주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우주적인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go up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나라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역대기의 제일 마지막 나라를 회복함이라는 그것을 꽉 쥐고 거꾸로 창세기를 봤을 때 창세기를 나라를 세움으로 보면 안 됩니까? 나라를 세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나라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도 있고 호세아서도 있는데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국가이죠. 이스라엘은 국가. 그러나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개인의 이름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리고 야곱의 뜻은 여러분들이 뭐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 형제가 싸워가지고 이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 이스라엘은 부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때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툼이라는 뜻이죠.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툼이 있다, 싸움이랬다. 영어로는 wrestling이에요. wrestling. wrestling을 한다. 누구와? 하나님과 야곱이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했다 그랬죠. 씨름. 이 씨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최근 학문의 발견입니다. 요건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옆에 이웃나라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웃나라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웃나라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내 나라를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즉 내 민족을, 이제 야곱은 그때 나라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야곱은 그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를, 나라에 대해서 야곱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저 이웃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레슬링을 해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이스라엘 나라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야기가 거의 결론적으로 다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이 의미와 또 다른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나라인가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약책은 나라의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스토리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실 배웠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배고 구원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런 국가 이야기를 하고 나라 이야기를 하느냐. 아예 그것은 좌측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않느냐라고 세속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세속과 성속이 이분법으로 가룰 수 없는 사회예요. 신과 국가는 이렇게 얽혀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구약의 책에서 우리들이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나라를 회복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의 클라이맥스로 이제 말라기면 말라기, 역대기면 역대기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네, 싸웠습니다. 싸우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이 나라를 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 시작해서 아직까지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기를 다 거치고 나서 다윗 왕에게 왔어야만이 겨우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후에 솔로몬이 대를 이어받았습니다. 문제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싸우면서 또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지는 그러한 역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웃 나라의 압박을 받고 제국의 침탈을 받고 고생과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옛날에 야곱한테 야곱의 아버지 이삭한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작업을 한 것이 그런 기록이 이 성경인데 자 나라는 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당시에 나라의 정체성은 당연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땅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땅의 요소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이 법궤를 모신 조그마한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 왕, 솔로몬 왕, 뭐 르호보암 왕, 여로보암 왕 하는 왕이 있어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모습을 갖추느냐? 땅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를 세우면 거창한 나라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엠파이어,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을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예수님 당시 혹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 바로 앞에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 바로 앞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국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작아요. 손바닥만한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제국에 비해서는. 성전? 다른데 큰 종교 메이저 사이트에 가면 그게 얼마나 큽니까? 성냥갑 같은 성전이에요. 조그만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별로 안 돼요. 이게 로마 군인이나 그리스 군인이나 페르시아 군인이 다 쳐들어왔을 때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설교자로서 신약과 구약을 밸런스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영적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우리의 퓨처를 위한 것이지만은 이미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은 국가적인 역사에 너무나 기초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유사성을 가지고 신약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고레스 왕이 종들이죠. 노예들에게 너희들 올라가라. Go up to Jerusalem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I will be with you, Emmanuel.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I will be with you.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말로 시작하는 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구약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의 론칭패드예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시작은 그러면 I will be with you는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리라 라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와 똑같은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고대사회에서 이미지,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제국 주위에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저기 인도 서부 지역까지 정복을 했을 때 거기까지 가서 이게 내 땅이라고 할 때는 어떤 마크를 남겨둬야 됩니까? 자기 모습을 떤 흉상을 거기 갖다 놓으면 돼요. 신라 진흥왕이 북쪽으로 개척하면서 영토를 넓힐 때 진흥왕 순수비는 이것은 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면서 비를 세운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나 고대 왕들은 마이 이미지 거기에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그쪽에서도 함께 있음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을 국가의 개념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을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함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메시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단지 바운더리 개념. 우리 집이 있으면은 뭐 앞에는 호수가 있고 뒤에는 뭐 길이 있고 옆에 담이 있는 바운더리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는 워킹 바운더리예요. 우리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바운더리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심이라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팅을 딱 해놨는데 그래서 나라로서 왕도 있고 땅도 있고 성전도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뭐 범죄했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다 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건 형벌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 왕의 노예가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definition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닌 거예요. 땅을 빼앗겼, 성전이 파괴된, 왕이 폐위가 됐다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모조리 다 빼앗긴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고 이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death라는 거예요. death.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숨이 나오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은 적어도 구약의 스토리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에 맞춰서 볼 때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어요. 포로가 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상상을 안 해도 다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 정인들은 6.25를 이미 경험하셨고 그 끔찍한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우리는 몸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죽었으니까 살아나야 포로였으니까 우리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옛날에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모델, 다윗이라는 왕, 솔로몬이라는 그 왕의 모델이 있어요. 그 당시에 멋들어지게 지어난 궁전과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토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one chapter. 이게 한 챕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챕터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그게 저한테 오늘 확 들어와요. We need a second chapter. 이미 망했는데 두 번째 챕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로 일으키는 새로운 장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책이 나와야 한다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세길교회라는 세길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영적으로 사로잡혔다고 봐도 좋습니다. 세길, 다른 길, 다른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길일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로 가야 new chapter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첫째, 옛날의 땅이 아니어야 돼요.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닌 새로운 땅이어야 돼요. 새로운 땅. 둘째, 옛날의 성전이 아니어야 돼요. 옛날 성전은 아닙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 옛날에 그러한 왕이 아닌 새로운 왕이 되어야 된다. 옛날에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옛날에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옛날에 있는 그 왕은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땅은 하나의 유업으로 받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땅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성전이 실제로 보이는 지금도 뭐 지어난 성전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 아니면 어떤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 이 세 가지 땅과 성전과 왕 혹은 땅은 뭐 유업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게 누가 되어야 돼요? 누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이라는 표현으로 쓰시는 거 보셨어요? 이 개념에서 왔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그 개념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유업이시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옛날에 망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성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파워풀하게 지금 액티브한지 아세요? 새로운 땅, 새로운 성전, 새로운 왕에 대한 끊임없는 이 사람들이 추구해온 역사가 있어 왔다. 아, 우리가 지금 땅이 뺏겼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 유업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새로 생각했지. 새로운 땅이 뭘까? 아, 성전이 저기 있지.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는 성전이 뭘까? 왕도 마찬가지.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땅과 성전과 그 당시의 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왔다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토라라든지 탈무드라든지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료들을 축적해 와서 오늘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항상 그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혁과 도전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운동과 이거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왔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방식대로 그 문제를 고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땅과 성전과 왕을 자기 자신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완전한 새로운 발상으로 무브먼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유사하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 운동은 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저버렸다 포기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지고 포기했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새나라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았고 아직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운동을 밀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에 의해서 즉 하나님 나라 운동 혹은 복음 운동이라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끊겨버렸던 망했던 나라가 아닌 말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지속되는 나라로 이어지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몸소 스스로 해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먼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잿더미가 바로 출발점이라는 그 잿더미는 자기 스스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제가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스라엘의 망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죽어야 새로운 것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애쉬 웬즈데이가 3, 4일밖에 안 지났죠. 지난 9월달 한국으로 치면은 추석절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럼 한 몇 개월 지났습니까? 3개월, 한 5개월 좀 지났는데 그때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새해가 됩니다. 8월 15일 추석절이 거의 유대인들의 로시 하샤나라는 해피 뉴 이어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날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그 날부터 10일 동안 새해를 어떻게 셀리브레이션 하는가 하면 우리는 뭐 윷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농악도 하고 또 세배도 하는 그런 새해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전적으로 회개만 합니다. 회개 기도만 해요. 금식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일을 그 사람들한테는 7월 10일이지만은 해피 뉴이어라는 그런 새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1월 10일 날 대속죄일 이래가지고 양을 잡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온 회개의 운동의 그 집대성이 10일 날 완성이 돼. 그 모델하고 지금 5, 6개월 지난 개신교 혹은 카톨릭이 시작한 애쉬 웬즈데이로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잿더미에서 새로운 나라를 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다라고 딱 할 때 제일 처음에 트럼펫을 방파로 불러야 됩니다. 양의 뿔 알시죠? 부 불면은 나팔절이 됩니다. 나팔절이 이제 해피 뉴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해피 뉴이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40일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40일 동안 유대인들의 전통과 뿌리는 같은 의미의 회개와 절제와 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운동, 세길 운동, 세길 교회 운동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뭐 저런 방식으로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의미의 나라를 시작한다, 교회를 시작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둘 다 천지 개벽과 같은 변혁, 변혁을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합니다. 트랜스폼, 폼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날을 시작하는데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만히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저 이웃집에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냐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몸으로 지금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내어가야 하는 절박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길교회의 세길의 의미를 세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더스트에 매치시켜가지고 애쉬에 매치시켜가지고 이 잿더미에서 우리가 토탈리 망한 그 위치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따라가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은 어떤 모티프를 가지고 이 올랜드 지역에 예배드린다. 우리 뭐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주는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리더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파운데이션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새 길로 알고 따라가십시오.